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7월은 1978년에 치무라 야스시시 하마모토 후키에시가 후쿠이현에서 하스이케 카오루시 오쿠도 유키코시가 니가타현에서 또 1983년에는 아리모토 케이코시가 유럽에서 납치당한 날입니다. 1978년에 납치당한 네 분은 2002년에 일본으로 귀국, 그 후 북조선에 남아있던 자제분들도 귀국을 실현하여 현재 가족이 함께 일본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6월 19일 아베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중 아베 총리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북조선 문제에 대해 일미, 일한, 일미한의 협력을 추진하여 중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을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진전되면 일본이 곤란하지 않느냐는 지적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중 정상이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일본에 있어서도 저는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다양한 과제에 대국인 중국, 미국과 함께 협력해 가야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후변화의 문제도 그렇고 다양한 과제에 함께 손을 잡아 협력해 가는 것이 지금 세계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북조선 문제에 대한 대응입니다. 북조선에 대해 가장 큰 지렛대를 갖는 것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일미, 일한, 일미한이 협력에 나감과 동시에 중국과도 긴밀히 협력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중국에 대해 대처해 나가고 미국과 중국이 말하자면 인식을 같이 해 나가며 이 북조선 문제는 세계적인 위협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번 양제추 국무위원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저도 만나서 논의했습니다만 미국이 모든 수준에서 중국과 협력하여 북조선을 압박해가는 것은 일본에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일본에 있어 일미동맹은 외교 안보의 기축입니다. 정상 수준, 장관 수준, 그리고 모든 수준에서 의사소통을 긴밀하게 하고 예상치 못한 사태가 생기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금은 그런 관계를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서도 각각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일미 양국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으로 향후 대응해 나가고 싶습니다.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타키자키 시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 심의관은 몽골을 방문, 몽골 외무부 및 몽골 전략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울란바토르 대화에 참석하였습니다. 6월 15일 타키자키 심의관은 울란바토르 대화의 참가자와 다양한 의견 교환을 실시하는 가운데 북조선의 참가자인 리 용필 외무부 미국 연구소 부소장과도 단시간 의견 교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때 타키자키 심의관으로부터 리 부소장에게 핵, 미사일 개발 등의 안보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의 생각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스톡홀름 합의를 이행하고 하루라도 빨리 모든 납치 피해자를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소개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시점에서 본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도쿄도 아다지쿠의 도시농업공원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조선에서는 6월에는 감자를 주식량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의 감자 수확량은 어떠하신지요? 오늘은 도쿄도 아다지쿠에 위치한 도시농업공원을 찾았던 저의 체험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도쿄의 북동부에 위치한 아다지쿠의 인구는 67만 명 이상으로 북조선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서 알려져 있는 함흥시보다 인구가 많은 구입니다. 아다지쿠의 도시농업공원은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자연과 접촉하면서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진 공원입니다. 저는 주말에 도시농업공원에서 진행된 감자 수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가족과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공원의 종합 안내서에는 도시농업공원과 그 주변 지역의 자연 전시와 해설, 그리고 생물 도감과 식물 책도 있고 모르는 것은 여기에서 직접 알아보거나 물어보며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공원 주앙에 있는 잔디로 된 운동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벚꽃 나무 위에 봄과 여름, 가을에 피는 꽃들의 대형 화단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원 안의 논벽 위에 여러 가지 남새를 재배하고 있었고 모내기가 끝난 논밭의 푸른 벼를 보니 마치도 농촌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원 안에는 논과 밭뿐만 아니라 많은 종류의 꽃나무들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공원에 인접하고 있는 일반 도로 위에 고속도로가 통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도 도시와 자연을 잇는 하나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외 공원 옆을 흐르고 있는 아라카와 강에서 사는 잉어 등 각종 물고기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형 어항이 있고 해설문까지 붙여져 있어 매우 알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유리 지붕으로 된 사람과 자연의 공생관에는 열대 식물이 있는 온실과 아다지쿠의 생물과 농업, 온해에 대한 상설 전시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원을 돌아본 후 저희는 사람과 자연의 공생관에서 해수론의 감자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감자 수확 체험에 참가했습니다. 체험에 참가한 대부분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헤스론이 나누어준 흰 장갑과 장화를 치는 어린이들이 부모들과 감자 수확을 하는 모습을 보니 북조선에서의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소학교 3학년생이었던 9살부터 식량 증산을 위한 농사일에 동원되었는데 가물로 말라버린 강냉이에 물을 주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북조선의 어린이들은 소학교 때부터 농사일에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들과 함께 놀면서 농작업 체험을 하며 직접 자연을 배우는 일본의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도시농업공원의 시설에서 가장 흥미를 가지고 돌아본 것은 아다 직후의 유용 민속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볏짚 초가 지붕의 옛 민가였습니다. 에도 시대 후기의 건물을 도시농업공원의 원내 그대로 옮겼다는 옛 민가에는 당시의 농민들이 사용하던 농기구와 가정부엌 세간 등이 전시되어 있었고 직접 만질 수도 있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옛 민가에 가까이를 흐르는 강 제방 위에 있는 2층으로 된 휴게소에서 커피와 간단한 식사를 하며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룬 풍경을 감상하였습니다. 저는 도시농업공원을 떠나면서 일본은 공원을 단지 휴식 장소만 아니라 지역의 자연을 알게 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하는 훌륭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느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아다 직구에는 이전에 제일 한국인 조선인이 많이 살고 있었으며 1959년부터 시작한 북조선 1호의 귀국 사업으로 북조선에 귀국한 제일 조선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다 직구의 세키하라 상가에는 조선 반도의 음식을 팔고 있는 음식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 속에도 혹시 아다 직구와 인연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고향에 대한 생각이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도쿄도 아다지쿠에 위치한 도시농업공원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여 주신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속의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7월 3일 미한 정상회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날에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처음으로 되는 미한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서로의 공통점이라고 할까 공통점에 대해서 충분한 합의가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조선의 비핵화, 그리고 이런 북조선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랑, 중국의 역할의 중요성랑, 이러한 그거에 대해서는 미한 사이에는 완전히 그 공통점이 있고 일치된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확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북 정책의 중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어디에 설치할까라는 이러한 문제 그리고 특히 견자명 견제 분야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강조했던 대한 무역 적자라는 것으로 좀 해소돼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 이러한 그 문제들에 관해서는 앞으로의 과제로서 그렇게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조선 전쟁에 관해서는 물론 중요한 것은 먼저 중국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중국이 북조선에 대해서 더 많은 더 강력한 압력을 좀 가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 해결, 북조선 비핵화라는 것은 실현하도록 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의견이 일치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대북 전쟁으로 좀 생각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제재했던 그 압력을 좀 너무 전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압력뿐만 아니라 대화에 관한 그런 관심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너무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보면 미국 한국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물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 시점에 현재 단계로서 볼 때는 미한 양국이 서로의 입장 그리고 서로의 자세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는 없다고 물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좀 전개라고 할까 전말로 좀 생각할 때 물론 남북 대화라는 것은 좀 시작하면 상황이 좀 바꿀 것이라고 물론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남북 대화를 좀 진정할 때 핵 문제에 관해서 남북 간에 일정한 어떤 진전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떨까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핵 문제 진전이 없이 남북 간의 좀 협력 교류 여러 분야에서 하는 그런 진전이 생길 것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핵 문제 진전이 없게 남북 대화를 좀 나가도록 할 때는 당연하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러한 그 핵 문제 진전이 없이 남북 관계 개선란 것은 그 생길 것으로 것이라고 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핵 문제에 관해서 남북 간에 뭔가 좀 진전란 것은 좀 만들 수 있게 될 때는 물론 일본, 미국도 그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은 북조선의 전사를 생각할 때 북조선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명백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를 좀 개선하고 한국에서 경제적 지원, 협력을 한 것은 좀 얻지 않으면은 북조선의 경제 재건이라고 할까 회복을 한 것은 또 불가능하게 되고 그렇다면 결과로서 김정은 정권이 북조선 인민 생활에 향상한 것도 수용할 수 없고 북조선 인민에게 실망만 주는 그런 결과가 날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북조선 꼭 해야 되는 거라면은 적어도 핵시험의 모라토리엄 MC 존재란 것은 한국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이런 것을 실현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은 한 인도적 문제를 별도로 생각할 때 아무거나 좀 남북 간의 진정, 협력, 교류 그런 것은 좀 실현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조선이 어떻게 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좀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89년의 히트곡 지기의 글로리아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용료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의 글로리아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다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다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우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게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info@n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 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 번호 33581-6011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h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네 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465kHz로 밤 12시와 12시 30분, 또한 밤 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355kHz로 방송합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양이 바람도 매일 4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9705kHz로 밤 1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9450kHz, 밤 1시부터는 주파수 7335kHz, 밤 2시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